사무엘하 11장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15절, 14, 15.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 27.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사건, 우리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믿음으로 사는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저분은 참 닮고 싶고 따르고 싶다 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대표라 할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분이 만약에 한순간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 다물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가 믿고 따르던 목자 같은 분이 큰 죄를 짓고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때다 하고 가장 먼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 반응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자기 믿음까지 흔들리고 낙심할 겁니다. 아니, 마음이 딱딱하여져 더 불신으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저 큰 가십이나 루머거리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아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자라고 여기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안도감을 갖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정말 여러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와야 하는 반응이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큰 죄를 지으며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와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누군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자를 뽑으라면 아마 다윗을 뽑을 거예요. 그것도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He is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자, 내 마음을 품은 자였다라고까지 인정하신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잠깐 허락은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었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나서지 않았죠.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돌멩이 다섯 개로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싸우는 것은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며 창과 칼로 나오는 장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죠. 이후에도 다윗이 나가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제적을 물리치게 하셨고요. 백성들이 그래서 얘기한 것이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며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에게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많은 시편들을 썼죠. 특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우리 예전에 사무엘상 살펴보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다윗을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시편으로 고백하며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운 자였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살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마침내 뭐가 찾아왔을까요? 마침내 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했고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전쟁을 벌이는 곳마다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고 화평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영영할 것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이 축복과 축복에 승승장구하며 다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의 삶의 고난이 끝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믿음의 용사여, 백성들의 칭송받는 왕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망으로 살았던 다윗이 큰 죄에 빠집니다.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간음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범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요, 다윗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 죄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요?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다윗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요? 다윗을 좀 변명해주고, 다윗을 좀 정당화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광야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다 죽었고요. 하나님 약속대로 왕의 영광에 이르러 왕의 권세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아뢰면 능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어디 약속이 나오냐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꾸짖을 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2 Samuel, verse 12, 7-9.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졌지만 아담과 이브가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아담과 이브는 뭐 부족해서 죄졌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은 죄는 큰 죄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다윗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악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정욕으로부터 시작했다가요, 그 정욕이 자라가 금세 산과 같이 그 죄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1.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1절에 어떤 다윗의 죄가 보이나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다윗도 사람인데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잠깐 좀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좀 자기 부하들을 좀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이 쉴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1절 첫 부분에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전쟁은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싹트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불순종이 싹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망을 두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있지 않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 영광에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는 마음이 싹두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을 사단이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죄의 유혹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어떤 죄로 연결되고 있나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죄의 유혹이 다윗의 마음에 불씨를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갖게 된 그 한가한 시간, 꼭 밤에 가죠. 그 어두운 밤에 왕궁 지붕 위를 걸어요. 벌써 왜 걷는 거예요, 거기를? 왕궁 지붕 위를. 그 어두운 시간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순식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지배당하고요. 자신을 내어줘버려요. 죄에게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다윗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여인을 취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된 권세를 이용해서라도 악한 정욕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어떤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충성된 종이었고 친구와도 같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었나요? 바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정욕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종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여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져 마땅한 간음죄를 범하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범한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었다는 거죠. 왜였죠? 다윗이 범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고요. 그 남편은 다윗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고 친구였던 우리아였습니다. 그것도 더 악한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동안 우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할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야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야가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 싸우는 동안 다윗은 정욕으로 불타 그 우리야의 아내를 취해 간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인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과 하룻밤을 보낸 밧세바가 곧바로 아기를 잉태합니다. 아기를 잉태한 거 부인할 수 없는 간음죄의 증거였죠. 왜? 우리와는 전쟁터가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어떻게 해야 했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죄의 결과를. 당장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그 죄의 수치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피에 숨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 똑같은 죄가 반복돼요. 다윗도 자기 죄를 덮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그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왜 그랬죠? 그가 집으로 돌아가 밧세바와 관계를 맺으면 우리아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 자기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꾀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죠? 우리아를 그토록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에 안 갔어요. 궁에 남아 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verse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군대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나 혼자 가서 어떻게 쉴 수 있느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아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다윗에게 충성된 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힘들게 고생했는데 자신만 편히 가서 쉴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충성된 우리아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졌죠. 자기 죄를 바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계획해요. 어디까지 가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 자기 죄를 덮고 그 아내 밧세바를 완전히 자기 아내로 빼앗는 거였어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런데 양의 것을 빼앗고 양을 죽이려 하는 목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마치 거짓 목자여 싹꾼과 같은 모습으로 양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목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 우연을 가장하여 적군의 칼을 빌어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 보여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있나요? 바로 다윗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세상왕 사울입니다. 악한 사울왕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사울왕에게 충성된 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죄악을 따라 다윗도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인 우리아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돌리자 간음하는 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왜? 자기 정력 채우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형제 같은 친구를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그 칼은 사단의 백성들을 치라고 준 칼이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큰 죄악이 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자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우리아를 죽인 것보다 더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죽였어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뺏어옵니다. 26절에서 27절에 26, 27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완전 범죄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 속여두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26절로 끝나지 않고요, 27절로 끝나요. 뭐라고 끝나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죄인들이 아무리 숨기고 덮고 깊이 감추고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정당화해도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범죄였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가져와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멈추도록 간섭하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하신, 같은 질문이죠. 왜 다윗을 지켜주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들은 사실 좋은 질문이 아니죠. 다윗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죄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눈만 소경이 되고 귀만 귀머거리가 돼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을 권고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시며. 생각해 보세요. 처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된것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죄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시며 권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바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다윗이 간음죄를 짓기 전에도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볼 때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된 종이요 친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은 바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아가 자기 부하와 함께 궁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 다윗에게 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질 않았어요. 더 딱딱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고 더 이상 죄에서 자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뤄주시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고에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으려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까지 그의 마음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다윗,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과 다른 자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안에 잠깐 사단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건가요? 사단 탓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왜 그날 밤에 밧세바는 목욕을 했대?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밧세바 탓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옛사람의 죄성이 그를 사로잡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세요. 다윗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의 끝이 어디든지 그 다윗의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다윗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죄를 다뤄주십니다. 누굴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장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걸 내버려 두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끝까지 다뤄주세요. 다윗의 죄와 수치와 어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밑바닥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뿌리 깊은 죄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결코 다윗 자신의 선이나 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사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Psalm 51 verse 5. 이 다윗의 시편 51편이 자기 다윗이 회개하며 고백한 시편이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항상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살았던 자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신도 같은 죄인이고 그러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임을 고백해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사울왕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과 자신과 사울왕이 다른 것은 오직 한 가지였다는 것. 뭘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루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셨다는 것.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온갖 변명과 자기 정당화만 하다가 나단까지 죽여버리고 자기 죄를 끝까지 덮고 더 큰 죄를 지으며 멸망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자라가는 걸 보면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며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슬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슬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mercy. 하나님만이 그의 오로지 소망임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Verse 16 through 19.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연결해 보면 다윗은 깨닫게 돼요.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소가 피를 흘린다고 해도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자기의 죄 하나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선을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가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자신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기까지 오는 거였어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드려주실 그 제사를 열망하며 나오는 것. 누구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고 있는 걸까요? 장차 자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온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 안에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의 피로 자신의 마음이 정하고 깨끗한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와서 회복되는 삶.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이 이미 다윗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시편 51편 2절과 10절과 1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너무나 한심하고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 기독교를 좀 잘 믿으려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 안 돼요. 얼마나 다윗이 완전했는가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야,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네? 하고 따라오죠.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감추고 있는 뿌리 깊은 죄성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도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져 그 밑바닥의 죄가 드러날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 죄의 권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 자라가고 우리는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다가 죽어 멸망으로 가야 마땅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로지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자신을 온전하고 의로운 영원한 제물로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려고 아들 되신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밑바닥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심판의 자리에 대신 가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하고 의로운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밑바닥이 아무리 끝이 없이 깊어도 예수님의 죄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셨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하여 멸망과 심판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권고하시며 예수님께로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성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는 틈을 엿보며 죄의 유혹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허용하는 작은 죄, 작은 불평, 작은 미움, 작은 거짓말, 작은 음욕, 작은 교만, 작은 타협들, 작은 불순종,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은 작은 마음, 곧 잘라내지 않으면 더큰 죄로 자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고 영적 싸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목적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유혹을 심을 힘은 이길 힘은 전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눈과 마음과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산 자들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 시작부터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안 그러면 누룩과 같이 그 전체 몸에 퍼져간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속히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Flee from temptation. 어디로 도망치라고 하세요? To Christ. 예수님께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속히 도망쳐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라고 하십니다. 이미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음을 믿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죄를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브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로 와야만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끝까지 싸움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방편들. 예배,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방편을 사용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게 하시는 것. 예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를 이루어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하십니다. 나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씨를 놓고 있는 죄까지 회개하고 잘라내고 거기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 성찬상으로 나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곧 죄가 없는 곳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자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성찬이 그날의 현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고 예배를 지키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소망 없음을 알려주시고 다윗을 통해 우리도 한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죄의 유혹에서 저희들을 건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한순간도 없도록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힘 넘버 228 verse 1 and 4 1절과 4절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